더위가 좀 꺾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더위가 꺾인 것 같아요. 참 계절의 변화가 신비합니다. 오랜 세월 겪어도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찬바람이 불고 한다는 것이 오묘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렇게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있죠? 좀 질문이 크긴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적이라면 뭘 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최대의 적이 뭘까요? 요 길 건너 문시? 구원파? 신천지? 아니면 북쪽의 김정은? 그들이 본질적인 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기독교 최대의 그 적이 있다면 아마 휴메니즘과 박애주의일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수많은 경우들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그 윤일병 사건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남자들은 다 군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새로울 겁니다. 저는 70년대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험하게 막구 생활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안 맞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틀 건너 한 번씩은 맞은 것 같아요. 팬티바람 집합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안 맞으면 그날 아슬아슬했어요. 늘 안 터지나 안 터지나 할 정도로. 게다가 저는 사단장님을 모시는 당번병 보직이었기 때문에 층층 시야 속에 있었습니다. 제 막고참이 있는데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신상병 신씨입니다. 군대 말로 갈군다 그러죠. 아주 교묘하게 악질적으로 갈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뭐 차라리 주임 상사한테 터지는 거야 뭐 그건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 막고참이 괴롭히고 갈구는 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 윤일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악질적이에요. 너무 악질적이에요. 이제 다 이제 실체가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일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또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사건을 만나면 이제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냐. 그 소리 짐승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짐승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짐승은 남의 아내도 안 뺏고 배부르면 그냥 자요. 짐승만도 못하다고요? 어디다가 짐승에 비교를 합니까? 사람은 짐승만도 못해요. 원래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남미를 배경으로 정부군이 종교를 탄압합니다. 이유는 신부들이 자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로메로라는 아주 지성인이면서 얌전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렁저렁 신부 생활을 하던 분이었는데 정부군이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곳까지 들어와서 총질을 하고 난사를 하고 성도들을 붙잡아다 고문을 하고 정말 악한 짓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로메로 신부가 그 정부군을 향해서 총뿌리 앞에 맞대고 서서 그런 절규를 하죠. 우린 인간이잖아. 그래요. 여기 다 사람들이 속아요. 그 영화는 자체가 참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어요. 우린 인간이잖아. 그 말은 인간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천만이에요. 인간이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짐승은 자기 새끼들 안 버립니다. 인간은 버려요. 여러분 저 보육원이나 과원 같은 데 가보면 그 이쁜 아기들을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휴지 버리듯 남의 집 대문 앞에다가 길바닥에다가 버리고 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만이 하는 짓이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를 부추켜서 개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떤 선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고쳐서 선하게 득도의 과정을 걸쳐 고치고자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의 전제는 철저하게 인간은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휴메니즘을 박해주의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곧 휴메니즘을 말하고 박해주의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기독교를 잘못 접근했거나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에게 구원을 늘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강서부터 지금 4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큰 복음의 전제가 뭐였어요? 사람은 여지가 없는 죄인이다. 여기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그 설명을 결론처럼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 앞에 한 성자의 인생이 바뀌죠. 마틴 루터입니다. 그도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리 신부로 살아도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살아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문제가 뭐냐 하면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고난을 억지로 만들고 고행을 하고 몸을 때리고 금식을 하고 그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늘 그것이 평생 그 신부를 옥죄이고 짓눌렀습니다. 왜 이렇게 갑갑할까? 그러다가 그런 교수였기 때문에 신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대목에 이르러 천둥이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르륵꽝 내면에 지진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모든 헝클어졌던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는 진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인생의 축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종교계획에 등 떠밀리는 불씨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루터가 항복했던 그 복음,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던 그 복음이 도대체 어떤 설명을 담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뭔가? 그리고 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믿음은 도대체 뭘까? 이것을 본질적 문제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죠? 능력이 됨이라. 자, 앞을 보실까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뭐 예를 들면 복음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떤 사유적인, 사변적인, 개념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도대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능력이라는 말이 뭘까요? 저는 이번에 어제 저녁에 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대만에 가서 참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대만 땅을 밟고 다니기 시작한 지가 20년째입니다. 올해. 근데 대개 지금까지는 선교 패턴이 어떠했는가 하면 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버스편으로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해변가 교회로, 산꼭대기 교회로, 남쪽 끝 교회로 전부 흩어져요. 10명, 15명씩. 그래서 대만 안에서 우리 청년들끼리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함께 모여본 적도 없어요. 영계교회 청년들끼리도 물론이에요. 목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20주년을 맞는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20년 동안 역사하셨는가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리고 감사의 자리를 마련해보자 해서 한 주간 동안 연회 때와 같이 사역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사역이 마쳐지는 금요일 날 기차를 타고 또는 버스편으로 전부 타이베이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 타이베이 시내 한복판에 아름다운 신학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설립한 신학대학인데 진리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예요. 거기 아름다운 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기숙사도 있고. 전부 그 학교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대만 청년들 절반, 우리 청년들 절반 막 엉켜 있습니다. 그 강당 안에 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2층 꼭대기까지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찬양을 하고 서로 또 간증도 하고 또 춤도 추고 잔치를 좀 가졌었습니다. 특별한 순서도 갖고 그러니까 대만 청년, 한국 청년, 대만 목회자, 한국 목회자 막 엉켜가지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20년 전서부터 그 땅을 밟고 또 떠나고 밟고 떠나고 밟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대만의 영혼들을 일찍 사랑하셔서 우리 순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을 열매로 나타냈는지 몰라요. 정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수단으로 순종을 통해 쓰인 것밖에 없어요. 참 감격스러웠고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은 복음은 왜 하나님의 능력이냐? 그거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여기 의의라는 말은 justice, 정의로운 그런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다, rightness, 그런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차차 이 의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보겠습니다. 그 의의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앞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뭐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자, 우리 성경 전체를 털어서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 근데 여기에 이 표현 때문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얼마나 그의 일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담아낼 수 있는 인물인가를 꼽으라면 아브라함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모델적 차원에서 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보통 이제 과거가 험했던 친구가 복음의 능력에 붙잡혀서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만날 때마다 그런 놀림을 합니다. 야, 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지금. 너 보면 하나님 분명 살아계신다. 제가 알고 있는 후배나 제자 가운데 몇몇 그런 실증적 열매가 있어요. 그 친구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친구가 몇몇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그 친구 그 행태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복음이 그를 어떻게 만들어갔는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좀 귀찮더라도 성경을 몇 군데 찾아가면서 비교를 하면서 아브라함 전체 스토리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엽니다. 사도행전 7장, 거기 스데반의 설교가 나올 겁니다.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앞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세 지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란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세 지명에 대해서 왜 스데반이 그의 설교 서두에 이 지명을 꼬집어 꺼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살기 전 어디에도 살았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이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그 공부하다가 많이들 들은 지역이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질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르. 우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고대 근동어로서 이 우르라는 말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 근데 그 당시에 불은 우상을 총칭하는 상징이에요. 그 지역은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던 지역입니다. 곧 그 말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뭐 꼭 거기 살았다고 다 우상을 섬긴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경 기자가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흔적을 정확하게 짚어서 설교 속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이라는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쫙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 저 건너편에 살 때 우상들을 섬겼으나 라는 표현을 해요. 복수로 씁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러면 그 조상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호수아가 설교 속에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의 그 감추고 싶었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요. 우리 조상들도 다 강 건너편에 있을 때 우상을 섬겼었다. 설교 속에 서론에 그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집안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자, 3절을 볼까요? 7장 3절. 2절 끝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보시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도적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정확하게 주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땅을 떠난 주도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역사의 현장을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르게 묘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찾으세요. 오늘은 서비스 없어요. 창세기 11장. 31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자, 앞을 보세요.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주도적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1장에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도적 역할을 아브라함이 합니까? 그 아버지가 합니까? 그 아버지가 합니다. 달라요. 그 어느 버전이 맞는 겁니까? 팩트로는 창세기가 맞아요. 의미적으로는 신약의 표현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차이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족장시대라고 했습니다. 족장시대는 나라의 규모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아버지는 왕이요, 대통령이요, 제사장이요, 실질적인 권세자입니다. 법관까지 아버지가 역할을 맡습니다. 조그만 일 하나도 아버지의 재가나 허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신이 임했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신앙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종교적 현상을 겪은 겁니다. 이분이 정확히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다 보니까 어떤 종교성을 분명 갖고 있었겠죠. 그럼 당연히 누구랑 의논했겠습니까? 아버지랑 의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모습이 범상치 않아요. 이 이야기가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이주를 위한 결정과 주도권을 누가 잡습니까? 데라가 잡습니다. 떠나자. 그래서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근데 문제는 떠나다가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이 중간 지점에서 걸쳐버립니다. 머물러 버립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31절 하반절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거류했다는 말을 했는데 사실은 머뭇거렸다 그 뜻입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강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강을 세상의 끝이라고 이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과 또 다른 한 번도 겪지 못한 그 불안한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이름이 놀랍게도 재미있게도 연기하다, 지체시키다, 머뭇거리다 그 뜻입니다. 이게 데라가 갖는 이름이에요. 지연시키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머뭇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행렬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 없어서 아버지를 데려가십니다. 3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데라를 데려갑니다. 그러자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언제 나타났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나타났었어요. 근데 구약에는 그 기록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스데반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걸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근데 구약에는 머뭇거리다가 아버지가 죽자 다시 그 잊어버렸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네. 구약에는 여기가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 나타난 장면입니다. 재밌는 것은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들어온 땅입니까?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하자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아브라함은 곡식이 있는 다른 나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뺏을까 봐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진짜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잠시나마 데려가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금 폐물을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받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행태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기 목숨이 두렵고 염려가 돼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고 대신 대가로 은금 폐물을 받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수준이에요. 그것뿐일까요? 그는 더 험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의 입에서 최초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어느 지점쯤 나오냐 하면 창세기 15장 5절을 보세요. 그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그리고 앞을 보십시오. 이 15장 6절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로마서의 대주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최초로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 여겼다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를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데라가 주도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떠난 것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런 차이 때문입니다. 집에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애가 태어났다고 하룻밤 자고 나면 쑥 어른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사람만큼 더디 자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애가 태어납니다. 엄마가 열 달 동안 배 안에 품고 이제 고생을 하다가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여요. 원래 젖을 먹여야 됩니다. 우유는 소젖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들이받아요. 자라가지고 소젖을 먹어서. 이제 눕혀놓으면 한참 있다가 이제 뒤집기라는 걸 해요. 그러면 고개를 가누려고 이제 고개를 뻗쩍뻗쩍 듭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이 머리 무게가 굉장하거든요. 아기는 비율상 머리가 무겁단 말이에요. 이게 아기한테는. 근데 우리는 이제 온몸에 기운이 있으니까 머리가 무거운 줄 모르고 달고 다니지만 머리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사람이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머리를 드는 연습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기운이 생기면 배밀이를 하죠. 배밀이. 배로 이제 기어다닙니다. 그러다 조금 기운이 붙으면 이제 무릎으로 땅을 짚고 손으로 땅을 짚고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네 발로. 그러다가 조금 힘이 붙으면 어느 순간 엄마가 할머니가 보는 순간 그때는 늘 아빠는 안 계세요.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요. 인생의 첫 걸음을 뗍니다. 난리가 나죠. 엄마가 할머니가 뒤집어집니다. 뭐라고 하죠? 아유, 우리 애기 기특하다, 용하다, 장하다, 잘했다. 지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아이가 첫 발을 떼기까지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낳아서, 먹여서, 품에 안고 재워서 다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첫 발을 뛸 땐 그 엄마가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애기에게 돌려줍니다. 어이구 기특하다, 잘했다. 신앙이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조건으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고백을 몰아내기까지 하나님은 이전에 내 생애 속에 아브라함처럼 개입하셔서 자꾸 푸시를 하셨어요.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고 친구의 설득에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서 자꾸 몰아붙여요.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어떤 자매를 눈에 띄게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양의 방법으로 몰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고맙다, 잘했다, 의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의는 실질적으로 누가 만든 의이고 누가 시작한 의이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의는 내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지금 마음속으로 불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7절을 다 엽니다.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행위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말하는 믿음은 내게 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엉망진창의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먹여서 일으키고 또 끌고 오고 기다렸다가 아직도 멀었냐? 조금만 돼요. 지금 한창 끝발 오를 때입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그 옆에 또 같이 앉아 계세요. 주님이. 그리고는 긴긴 설득과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는 화들짝 놀라게 되죠. 아, 내가 걸어온 걸음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한 발자국도 그분의 걸음이 비껴간 적이 없었더라고요. 언제나. 근데 때로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땐 주님 다른 길로 샜었죠? 아니, 네가 하도 지친 것 같아서 너를 업고 왔단다.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등에 업었던 시간이에요. 너무 퍼져있고 지쳐있을 때.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설득해 가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단어를 뭘로 정의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믿음의 의미는 달라요. 모델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진상들을 어떻게 진장을 만들어 왔는가? 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은 네가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들을 너에게 은혜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걸어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떻게 끝맺다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한 자리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놓은 사건만으로 십자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사실은 누가 했냐면 바울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는 하박국 선지자가 했습니다. 호박국이 아닙니다. 하박국. 그럼 하박국 선지자는 이 얘기를 어떤 배경에서 했는가를 알아야 오늘 이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가 계속 유다를 괴롭힙니다. 각양각색의 악질적인 모습으로 괴롭혀요. 그러니 유다민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대변인격이고 대표자격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왜 이 부당한 역사 앞에 침묵하십니까? 왜 이 비틀려진 역사 앞에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가 뭘까요? 너희가 잘 버티고 잘 견디면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고 승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 얘기일까요?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세상은 비틀려져 있고 부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너희의 불만, 불평 때문에 내 계획이 중단되거나 해쳐지는 일은 없다. 내가 시작한 이 구원의 계획은 내가 결론 지은 그림 그린 대로 꿋꿋하게 이 모순된 역사를, 비틀린 역사를 뚫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 묶여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새로운 경의를 열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관점에 붙들려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잘 섬기고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도 결과가 이겁니까? 모든 사고의 축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망하는 것 같아도 그 망하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고 너희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그 승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돋보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비틀린 역사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너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내 계획은 중단되거나 변개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 내 계획의 축대로 역사는, 특히 너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꿋꿋하게 밀고 나갈 것이고 흘러갈 것이다.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신앙의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기오롯이라는 형태로 기도문 겸 찬송을 하나 부릅니다. 그 시기오롯이라는 말은 크게 소리를 지르다, 그 말이에요. 오! 새로운 신앙의 경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 노래가 뭡니까? 우리 하박국 3장 17절을 다 같이 엽니다. 1302쪽 3장 17절 3장 1절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것이 경외함으로 소리지르게 되었다고 말해요.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다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의의 눈을 열기 전에는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했어요. 내가 병이 생겼느냐 고쳐졌느냐가 중요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평안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앙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새로운 교훈 앞에 눈이 열어지자 외양간의 소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밭의 소출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예,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 말은 정의로운 그런 옳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끝을 맺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흔들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고백이 신실해져야 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일들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됩니까? 그럴지라도 이 한 주간 주신 말씀 붙들고 신음을 내뱉듯 하는 고백일지라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3일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은혜로다 우리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고치거나 지능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남은 선교들이 있죠. 군선교, 수도권 선교, 농어촌 선교, GOP,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캄보디아, 미얀마 선교까지 이 신실하신 생명의 물줄기가 맞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신음을 뱉어내듯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나그네 길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십시다.